자, 우리 같이 오늘 이사야서 26장 20절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의 이제 끝부분인데요. 26장 전체가 굉장히 놀라운 말씀들을 이제 담고 있는데, 20절에 와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아, 올지어다. 너는 내 방으로 들어가 내 주변에 내 문들을 닫고 경로가 지나가기까지 잠시 숨을지어다. 보라, 주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주민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시리니 땅이 또한 자기의 피를 드러내고 자기의 죽임당한 자들을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알것 같은 말씀도 있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은 말씀도 있고, 그렇죠. 자, 하나하나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그 19절에서 보면은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이, 채소의 이슬을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 부활에 관한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어떤 회복에 관한 말씀을 이제 하셨었는데, 순서상 20절, 21절이 사실 그 19절보다 앞서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9절이 있기 전에 20절, 21절이 일어날 거예요, 순서상으로는. 그래서 그런 회복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을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대환난기에 이제 특별히 보호받게 되는 그 이스라엘, 그리고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대환난기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다른 이방인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분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25장, 26장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그 장차 있게 될 어떤 민족들의 심판, 또 부활,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 구절에 와서는 그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보호받고 숨겨지는,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일단 감을 잡으시고, 거기 보니까 이제 내 백성아, 올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me, my peop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항상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실 때는 우리가 뭘 떠올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렇게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아 이렇게 얘기하실 땐그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표현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1차적으로는 이제 그것을 이제 깨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이죠.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인데, 그런데 이제 좀더 확대해서 볼 때에 대환난기에 구원받게 되는 그 성도들을 포함한다. 우리가 이렇게 교리적으로는 다른 여러 성경들을 취합해서 볼때 교리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약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신약 교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신약 교회가 탄생했죠. 그렇죠? 그때 이후로 뭐 AD 500년대, AD 1000년대, AB 1500년대, AD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이제 신약 교회라고 부른단 말이야. 구약 교회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단어상으로는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교회라고 우리가 이렇게 특별하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상 에클레시아는 맞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라고 얘기할 때 신약 교회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신약 교회가 언제 끝나냐?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약 교회가 시작점이 있었듯이 끝점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신약 교회가 끝나는 시점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언제 끝나냐?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함께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시면, 그러면은 2000년 동안 예수님 믿고 죽었던 모든 성도들의 몸이 먼저 부활하고 곧이어서 살아있는 우리가 몸이 변화되면서 같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면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는 더 이상 신약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신약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세대에 걸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신약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1500년간 모세의 율법 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신약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세 이전에 구원받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아도 있을 것이고 아브라함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 건또 맞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서도 또 이어질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얘기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시점에서 내 백성은 누구겠냐? 이건 교회는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칭하는 건 아닌 거예요. 제가 왜이 부분을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리냐?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구절이 나올 때 이것을 그냥 교회에 적용해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 일반적인 성도들에 이렇게 이제 적용해 버리고 이제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 같은 그 입장에서 이제 성경은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때 이것은 대환란기에 속한 그 교리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교리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교회가 아니다. 이 사람들,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러니까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그때 구원받게 되는 다른 성도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대환난기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쏟아부으시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성경이 표현하냐면, 이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는 때다, 이렇게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세상 사람, 남아있는 세상 사람들 전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이기도 하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두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게 야곱의 고난의 때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고난의 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간을 통과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세상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도 거의 지옥에 준하는 그러한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마치 포도를 수확해서 땅 파고 구덩이에 넣고 발로 이렇게 밟으면 포도즙이 이렇게 쭉 흘러가듯이 사람들을 그렇게 밟아서 피가 강처럼 흐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분노를 표출하시는 그 시간이 대환난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고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라, come, 올지어다.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그 목적이신 건데 여기서 어디 어디로 가라 그러시지 않고 오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면서 너희 저쪽으로 가, 어디 피난처가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쪽으로 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피난처가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시면 이거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 부분을 간과하는 분들도 많은데 창세기 7장 1절에 보시면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하세요. 창세기 7장 1절에 보시면 그 노아 시대 때그 대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비를 퍼부으실 그 시점이 됐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창세기 7장 1절에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가 아니라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방주로 들어오라, come into the ark, into the ark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방주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 방주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볼때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여러 면에서 예수님과 일치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 방주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 피난처, 이제 은신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여러 군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32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주께서 고난에서 나를 보존하시고 구출의 노래들로 나를 애워싸시리이다 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 자신이 은신처, 피난처가 되신다. 자, 거기 이제 그 다시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는 네 방들로 들어가 네 주변에 네 문들을 닫고 경로가 지나가기까지 잠시 숨을 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경로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인디그네이션이라는 이 경로라는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화를 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보다 지위가 높은 어떤 존재가 극심하게 분노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이 경로라는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죄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진노를 쏟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분노, 이걸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경로라는 표현을 여기서 이제 쓴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이제 섬긴 그 민족인데 그 민족이 대환난을 이제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대환난을 지금 이제 이 시대까지도 그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이제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범한 여러 가지 그 죄들 때문에 지금 그들은 야곱의 고난의 때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시기를 막상 이제 통과하게 될때그 심정이 어떻겠나? 아이고 하나님.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이들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그들의 심정이 어떨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욥기에서 그 표현을 발견하게 되는데 욥기 14장 13절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욥기를 할때 욥기가 42장까지 있으면서 대환난기 42달과 이렇게 그게 숫자가 일치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욥기가 그 대환난을 통과하는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을 예표로 보여준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욥기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나를 무덤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은밀히 숨기시고 정해진 때를 내게 지정해 주시며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욥이 지금 호소하지요. 굉장히 겹치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서의 이 말씀, 너는 내 방들로 들어가 내 주변에 내 문들을 닫고 경로가 지나가기까지 잠시 숨을 쉬어다 하는 이 말씀과 이게 굉장히 유사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심정이 될 터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26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잠시 숨어라 하고 말씀하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방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챔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그냥 아무 방이나를 지칭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적인 개인적인 공간, 조금 은밀한 방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네 방들로 들어가 이렇게 이제 얘기하실 때 이것이 뭐 물리적으로 어떤 특정한 건물로 들어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폭풍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마련하실 어떤 그 은밀한 피난처 이제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라는 말씀인데 이 방이 이 시대에 있어서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집트에서의 그 첫 번째 유월절이 있던 그 밤에 피가 문에 발려진 그 집 그것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파멸시키는 자, 그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그 이집트 전역을 돌 때에 문에 피가 발려진 집은 그 넘어갔잖아요. 그렇듯이 진노가 지나가기까지 경로가 지나가기까지 보호가 되는 이제 그런 처소를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챔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 대환난기를 통과하는 이스라엘과 또 그때 구원받게 되는 그 성도들을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이제 숨겨주실 것, 피난처를 제공해 주실 것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이제 그때 있게 되는 부분적인 휴거까지를 포함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21절에 보시면, 21절의 그 뒷부분을 먼저 좀 보시면 땅이 또한 자기 피를 드러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땅이 또한 자기 피를 드러내고 자기의 죽임당한 자들을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 지금 뭐 대환난기 얘기한다는 것은 일단 우리가 뭐 교리적으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알겠는데 땅이 자기의 피를 드러낸다 이건 무슨 표현일까? 잠깐 생각해 보시면 일단 자기의 죽임 당한 자들이라는 요걸 보실 때에 요것은 자연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수명을 다하고 그냥 이렇게 좋게 죽은 그런 사람들을 얘기가 아니라 여기는 slain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면서 이것은 죽임을 당한 어떤 자들에 대한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해당한, 살육당한, 폭력적으로 죽은, 예. 그러니까, 억울하겠죠. 억울하고, 예, 정말 어이없고, 정말 울분을 토하고 싶고 하는 그런 모든 자들의 그 죽음, 예, 그런 것을 지금 여기서는 예,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죽은 자들이 있는데, 예, 땅이 자기의 피를 드러낸다. 드러낸다는 게 이제 disclose 그랬습니다. close는 덮는 거지만 disclose는 그 덮은 것을 이렇게 벌리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피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피가 굉장히 친숙하지요. 일반 사람들이야 이제 피 그러면 뭐 잔인한 생각부터 들고 징그럽다는 생각부터 들고 하겠지만 우리는 피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죠. 성경 전체가 피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피는 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핵심. 피는 생명이자 곧 죽음입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라는 것이 죄의 기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 전체는 사실 피 흘림의 역사예요. 그 인간의 죄, 왜 사람이 피를 흘리게 됐냐?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죄가 피를 흘리게 만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그 피 흘린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냥 그걸 덮어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대속의 피, 대신 속죄하는 그 피,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이 피 얘기가 빠지면은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책인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이게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땅이 또한 자기의 피를 드러낸다. 이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땅이 자기의 피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이것은, 땅이 그피 흘림의 흔적을 더 이상 감추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자, 요것과 관련해서 창세기를 먼저 좀 보십시다. 창세기 4장에 가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사람이 피 흘리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물론, 내용상 볼 때에 짐승의 피가 흘려지는 얘기는 이제 3장에서 먼저 나오죠. 그래야 이제 가죽 옷이 만들어질 테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이 피 흘리는 얘기는 이제 4장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동생 아벨의 헌물과 아벨 자신은 받으시지만, 가인과 그의 헌물을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이제 분개했죠. 그래가지고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게 되죠. 이게 8절에 있는 내용이죠. 예,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자, 거기 이제 9절부터 잘 보시면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이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동생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자, 여기 피와 땅을 연관시키십니다. 잘 보세요. 피와 땅을 연관시키세요. 네 동생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네 손에서 네 동생의 피를 받았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살해당할 때에, 이제 그 피가 이렇게 흘려질 때에, 마치 땅이 입을 벌려서 그 피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묘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는 곳은, 이 폭력, 과 어떤 억울한 죽음들로 가득 차 있고 그 모든 것이 그 땅에 이렇게 묻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간은 그래서 그냥 그걸 땅에 그냥 영원히 묻어 놓고 싶어 해요. 그 인간의 그피 흘림 그 역사를 그냥 땅에 그냥 그렇게 묻어 두고 싶어 합니다. 죽은 사람의 입장에선 그게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죽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걸 더 이상 까발리고 싶지가 않죠. 영원히 덮어놓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때가 되면 땅이 그 피를 다시 토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사실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피 흘린 사실, 그 범죄의 사실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땅이 자기의 피를 드러낸다는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무죄하게 흘린 피, 억울하게 흘린 피, 어떤 경우에는 국가의 폭력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핍박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어떤 순교자들의 피, 이런 것들이 역사에 다 묻힌 줄 알았어요. 다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다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영원히 그것은 없던 일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때가 됐을 때, 맨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그들의 피가 다땅 밖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그 사실들 전체가 공개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덮어버리고 싶어 해요. 그러나 아무것도 영원히 덮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시 이렇게 디스클로즈 하셔서 그래서 그것들을 심판하시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뒷부분에 있는 땅이 자기의 죽임당한 자들을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땅이 시체들을 더 이상 감춰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묻지요. 그렇죠? 매장할 때 흙으로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땅이 죽임당한 자들을 덮는 것처럼, 그래서 죽은 자들은 다 잊혀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그 그게 나중에 이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를 살해해서 그 시체를 꽁꽁 묶어서 벽돌을 달아서 호수에다 던지면 깊은 호수에 바닥에 가라앉아서 아무도 모르게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체가 떠오르듯이 땅이, 이 땅이라는 곳이 모든 죽은 자들을 다이 피를 받고 입을 벌려서 피를 받고, 그리고 그 흙이 그 시체들을 다 묻은 것 같고,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고, 영원히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신다.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의 그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21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보라 주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주민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시리니.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 드러내서 그들의 불법으로 인해서 그들을 벌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어디 처소에 이렇게 제한되어 계시다가 뭔 일을 하려면은 이렇게 사람처럼 나와서 돌아다니셔야 되나 보다.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묘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 내내 하나님께서 참고 계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범죄할 때마다 그 순간에 즉시 그 사람을 영원한 형벌에 처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잠잠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면서 계속해서 참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 역사가 이제 7000년이 이제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어떤 시점이 되시면 그 모든 것을 몰아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추수하고 똑같다 그랬죠. 수확. 씨 뿌리는 때가 있고 잡초들을 뽑을 때에 그것을 매번 그냥 그 잡초가 날 때마다 잡초를 뽑지 않고 수확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그 모든 잡초들을 불에 태운다. 그 원리와 똑같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기서 괜히 이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땅의 거주민들의 불법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문장에 분명하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땅의 거주민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땅이 자기의 피를 다 드러내고 자기의 죽임당한 자들을 땅이 다 드러내서 다시는 덮지 않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밝혀지는 이 때가 되면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다.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9장 6절이 뭐였냐면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인한 자들의 그 모든 피값에 대해서 그것을 반드시 응징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걸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봐라 인류 역사가 이렇게 됐는데도 죄인들은 여전히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그렇게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뭐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억울하게 죽임당하고 다 핍박이나 받고 그러지 않냐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 시점이 될 때에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하는 이 반드시 그 피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그러니까 범죄의 대가지요 그 죄의 그 대가를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에게 살해당했던 그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 전체 그피 흘린 역사, 그 인류 역사 전체의 그 피값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에 모아서 심판하시는 장면, 그게 이제 21절 말씀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교리적인 내용이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우리가 그 20절 말씀에서 너는 내 방들로 들어가 내 주변에 내 문들을 닫고 경로가 지나가기까지 잠시 숨을지어다 하는 말씀, 이게 우리가 단순히 어떤 영적 의미가 아니라 문자적으로 있게 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문자적 의미만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을 하면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말씀에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것들을 또 뽑아내는 것, 그건 또 좋은 일입니다. 단지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교리적 분별 자체가 아예 없이 영적인 적용만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는 것이지, 어떤 말씀에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것들을 뽑아내는 것 자체가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 우리도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볼때이 말씀을 우리의 그 믿음 생활에 우리가 좀 적용해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시기들을 통과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극심한 어떤 환난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때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역경을 통과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백성아 올지어다. 너는 내 방들로 들어가, 내 주변에 내 문들을 닫고 경로가 지나가기까지 잠시 숨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의 은신처, 피난처는 뭐라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성도들의 피난처고 은신처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은 우리가 곤경에 처하고 이 어떤 역경을 통과하는 시기에, 그래, 너 열심히 네 어떤 이 능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그걸 통과해봐. 그럼 하나님 팔짱 끼고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그래, 얼마나 잘 통과하나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피난처를 제공하시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붙잡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두 구절만 좀 같이 보십시다. 시편 57편 1절 말씀입니다. 이런 게참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걸 통과할 때 굉장히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시편 57편 1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오 하나님이여, 내 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참으로 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 내 피난처를 두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환난을 통과하는 이스라엘도 이 시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역경의 순간에 이 말씀을 우리 말씀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5절도 한번 보실까요? 시편 27편 5절입니다. 예, 여기 보니까 그분께서 고난의 때에 자신의 천막 속에 나를 숨기시고 자신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반석 위에 세우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약속의 말씀이에요. 고난의 때에 자신의 천막 속에 나를 숨기시고, 여기 자신의 천막, 이게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자신이라 그랬죠. 예, 자신의 천막 속에 나를 숨기시고 자신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리이다. 아까 그 시편 57편 1절 말씀에는 주의 날개 그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통과하고 우리가 역경의 시기를 통과할 때내 힘으로 그것을 막 돌파하려고 애쓰는 그것보다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는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숨기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 장막의 은밀한 곳에 그렇게 숨을 마음만 있으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번 해보시자고요. 네, 그런 순간이 우리가 닥치고 또는 지금 그런 순간이 좀 경험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상황을 내 스스로 헤쳐나가기 위해서 막 발버둥치지 말고 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숨어서 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실 그 구원을 우리가 바라면서 그분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이런 게 없으면 우리 믿음 생활이 굉장히 건조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그냥 교리적인 그런 신앙이 되면서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험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막 우리가 방언하고 뭐 입신하고 그런 체험은 우리가 하면 안 되고 그런 건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마귀적인 거예요. 그런 건 우리가 하면 안 되고 대신에 뭘 해야 되냐? 지금 이런 체험,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숨어서 그 경로의 순간에 그냥 뭐 폭풍이 몰아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안심하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이제 많이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제가 시간이 되면은 그 구약 성도들의 그 부활의 때에 대한 말씀까지로 오늘 좀 하셔야 되는데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뭐 거의 한 2700년 전쯤 쓰신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또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폭풍 속에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숨기시고 하나님 보호하시는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먼저는 참 조만간 문자적으로 이스라엘과 또 다른 성도들에게 성취될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로서는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서 우리 삶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참 우리를 숨기시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